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관공이 다음 달 1일부터 평창 올림픽 때문에 연기했던 합동 군사 훈련을 시작합니다. 미 국방부는 19일 성명에서 짐 매티스 국방장관과 송영무 한국 국방장관이 독수리 훈련과 키리졸 훈련을 4월 1일부터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훈련이 예년과 유사한 규모로 진행될 것이며 북한 측의 연습 일정과 연습이 방어적 성격의 연례적 훈련임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례대로 중립국 감독위원회가 이 훈련을 참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야외 기동연습인 독수리 훈련은 다음 달 1일부터 4주간, 그리고 지휘소 연습인 키리졸 훈련은 다음 달 중순부터 2주간 열릴 예정이라고 한국 언론은 전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미 항공모함이나 핵추진 잠수함 등 전략자산이 전개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미국 관공은 훈련이 평창올림픽과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 일정을 연기하기로 합의했었습니다. 이와 관련 정의용 한국 청와대 안보실장은 지난 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한 합동군사훈련이 계속돼야 한다는 점을 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예술단이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나흘 동안 평양을 방문해 두 차례 공연합니다. 남북한은 20일 판문점에서 실무 접촉을 갖고 공연 일정과 규모에 합의했습니다. 한국예술단은 160명으로 조용필, 이선희, 최진희 등 유명 가수가 포함됐습니다. 공연 장소는 동평양 대극장과 류경 정주영 체육관이며 실무 협의와 사전 점검을 위해 한국 대표단이 22일부터 24일까지 평양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실무 접촉을 마친 뒤 가진 브리핑에서 첫 공연은 한국 가수들이 대중가요 중심으로 공연하며 두 번째 공연은 북한 가수들과 협연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측 실무 접촉 속 대표를 맞은 가수 윤상 씨는 북한 주민들에게 감동을 전하는 것이 커다란 숙제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고노다라 외무상이 20일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고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고노 외무상이 이날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에 출석해 한국, 미국, 일본이 북한과 한나라식 회담을 하는 것은 북한의 입장을 유리하게 할 뿐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서 아베 신조 총리는 지난 16일 한국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2002년 고이즈미 총리의 평양 방문 상황을 언급하며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바 있습니다. 한편 코노 외무상은 이날 한미연합 군사훈련과 관련해 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북한이 비핵화에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때까지 제재와 군사훈련을 확실히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일 푸틴 대통령의 대선 승리 후 처음으로 전화통화를 가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푸틴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축하하는 전화를 했다며 머지않은 장래 우리가 만나 군비 경쟁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과 북한과 우크라이나 시리아 문제를 비롯한 여러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푸틴 대통령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축하 인사를 건넸으며 건설적이고 실무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2016년 미국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러시아의 기관과 개인에게 제재 조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미 동부 메릴랜드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20일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경찰 당국에 따르면 메릴랜드 그레이트 밀스 고등학교에서 이날 오전 총격 사건이 발생해 범인 한 명은 사망하고 학생 두 명이 다쳤습니다. 경찰 당국 학교 경비원과 총격범이 복도에서 총격전을 벌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범인이 경비원의 총에 맞아 사망했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부상을 당한 학생 두 명은 인근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은기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1일 수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주요 소식입니다. 핀란드에서 열린 미국 전직 대사와 북한 외무성 관리 등이 참석한 반관 반민 대화는 미국 정부와 무관한 행사라는 점을 국무부가 거듭 강조했습니다. 남과 북은 20일 판문점에서 실무회담을 열고 한국예술단이 4월 초 평양에서 두 차례 공연을 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보도문을 채택했습니다.
남측은 160여 명으로 구성된 예술단을 북측에 파견한다. 남측 예술단에는 조용필, 이선희, 최진희, YB, 백지영.
유럽연합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정상회담 요청을 수락한 것에 매우 고무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대체로 구름이 많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2도에서 11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가 1.5에서 2m,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핀란드에서 미국 전직 대사와 북한 외무성 관리 등이 참석한 반관 반민 대화가 열린 가운데 국무부는 미국 정부와 무관한 행사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핀란드에서 열리는 이번 대화에 대해 어떤 정보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I don't have any information on this meeting.
캐틴 아담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9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날 핀란드에서 미국, 한국, 북한 3자 간 반관 반민 대화가 열린 데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이번 대화가 미북 정상회담에 앞선 탐색적 성격을 갖는지 또 현지에서 미북 당국자 간 접촉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미국 정부와 무관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는 민간 차원의 트랙2 회동은 전 세계에서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고 미국 정부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설명입니다. 국무부는 그동안 유럽과 아시아 각국에서 미북 반관 반민 접촉이 있을 때마다 정부와 관련이 없다며 거리를 두었습니다. 당시 익명을 요구한 국무부의 한 관리는 국무부가 해당 대화에 참석했던 전직 관리 등 미국 측 대표들로부터 따로 브리핑을 받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었습니다. 이번 대화에는 캐슬린 스티븐스, 토마스 하버드 전 주한 미국 대사가 미국 측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북한 측은 대미 외교 핵심 실무자인 최강일 외무성 부국장이, 한국 측은 대사 출신 전직 외교부 관리와 군축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호입니다.
미 의회에 계류 중인 대북 제재 강화 법안들이 올해 들어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이 열려도 제재를 통한 대북 압박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회 내 기조와는 다소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미 의회에 계류 중인 북한 관련 법안은 총 16건입니다. 크게 보면 제재 강화, 여행 제한, 그리고 인권법 재승인, 선제 타격 제한 등 네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이 중에서도 상하원의 공동으로 발의돼 의회의 주목을 받고 있는 법안은 대북 제재 강화 법안들과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입니다. 특히 대북 제재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은 상하원의 유사 법안 형태로 각각 두 건씩 총 네 건이 상정됐습니다. 이들 법안 모두 양당 의원들의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으며 다른 법안들에 비해 지지 의원 수도 많이 확보한 편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심의에 탄력을 받던 대북 제재 강화 법안들이 최근 들어서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대화 의지를 밝혔어도 제재를 통한 압박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하는 의회 내 기조와는 온도차가 느껴집니다. 대표적인 법안이 상원에 계류 중인 대북 은행 업무 제한 법안입니다. 크리스 벤홀런 민주당 상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북한에 억류됐다 지난해 6월 뇌사 상태로 송환된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를 추모하기 위해 오토 원비어 대북 은행 업무 제한법으로 명명됐으며 짧게는 브링크 액트라 불립니다. 북한뿐 아니라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기업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제재를 의무적으로 가하는 조치로 북한의 국제금융망을 원청 봉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의 대북 제재에 법적 구속력을 부과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습니다. 특히 법안 최초 발의 당시 남북경제협력사업인 개성공단 재개를 반대한다는 의회인식 조항이 양당 합의를 거치며 돌연 삭제돼 주목받던 법안이기도 합니다. 브링크에트는 지난해 11월 초 상원은행주택도시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해 상원 본회의 표결만을 남기고 있지만 넉 달이 지나도록 표결에 붙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중순 법안 대표 발의자인 베놀런 의원은 VOA에 대북 제재를 더욱 엄격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며 브링크 액트가 가능한 빨리 본회의 표결에 붙여질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과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I think we need to toughen our enforcement efforts with respect to sanctions. That's why it's important that Congress pass the Brink Act. It passed, as you know, on a unanimous bipartisan vote and would
올 들어선 심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다른 북한 관련 법안들과 달리 브링크 행트는 그러나 지난 1월 중순과 말 두 차례의 심의를 거치며 본회의 표결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됐으나 표결에 붙여지지 않았으며 심의조차 더 이상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브링크 액트와 유사한 하원 법안 오토 원비어 북한 핵 제재법은 이미 지난해 10월 말 하원 본회의를 통과해 상원 외교위로 넘겨졌지만 상원에선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상원에는 브링크 액트 외에 또 다른 대북 제재 법안인 효과적인 외교 촉진을 위한 영향력 법안이 계류돼 있습니다. 짧게는 리드 액트라 불립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공화당 의원이 민주당 에드워드 마키 의원과 공동 발의한 법안입니다. 브링크 액트와 마찬가지로 북한과의 거래를 금지하고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개인과 기업의 미국 금융 시스템 접근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법을 재승인하고 미 행정부에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 행위를 막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도록 한 것, 그리고 국무부에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과 외국인들에 대한 상황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한 부분은 브링크 액트엔 없는 내용입니다. 이외에도 북한을 고립시키는 노력에 협조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미 외교 공관수를 줄이는 등 외교적, 경제적 압박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해 브링크 액트보다 다소 포괄적인 압박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리드 액트 역시 지난해 12월 초 상원 외교위를 통과한 뒤 현재 본회의 표결에 붙여지지 못하고 있으며 심의조차 전혀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와 동일한 내용인 하원의 리드 액트는 하원 외교위조차 통과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리드 액트를 대표 발의한 가드너 의원은 지난 9일 VOA에 김정은이 비핵화 대화 의지를 나타낸 이유는 대북 제재가 작동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며 대북 제재 지속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The sanctions are beginning to work. Kim Jong-un is beginning to feel the pressure from not just the United States sanctions, but the United Nations sanctions. Nations around the globe who are denying and depriving elites of Pyongyang their luxury goods and other items.
제재를 통한 대북 압박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회의 기조와 달리 제재 강화 법안들이 속도를 냈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상원은행이 민주당 간사인 셰러드 브라운 의원은 지난달 초 VOA에 일부 상원 의원들이 브링크 액트에 추가할 내용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The issue is some senators seem to be to not want this on the floor unless they can get some provisions that they want and that's what the
또 브링크 액트를 상원 본회의 표결에 넘기기 전 추가 제재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두 개에서 세 개 정도가 추가될 것이며 에너지 제재가 그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의회는 보통 유사한 내용의 법안들이 여러 상정됐을 때 하나의 법안으로 마련해 통과시키기 때문에 브링크 액트와 리드 액트를 하나로 통합하는데 의원들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정돼 있는 법안 처리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올 들어 북한을 특정해 발의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었으며 현재까지는 북한 수용소 시스템 규탄 결의안만이 올해 상정된 유일한 안건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한국예술단이 4월 초 평양에서 두 차례 공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남과 북은 판문점에서 어제 실무회담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 보도문을 채택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현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남북은 20일 가수 조용필 씨와 윤도현 씨 등이 포함된 예술단이 4월 초 평양에서 두 차례 공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남북은 이날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예술단 평양 공연을 위한 실무 접촉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동 보도문에 합의했습니다. 남측 수석 대표로 나선 윤상 음악감독의 발표 내용입니다.
남측은 160여 명으로 구성된 예술단을 북측에 파견한다. 남측 예술단에는 조용필, 이선희, 최진희, YB, 백지영, 또 레드벨벳, 정인, 서현, 알리 등의 가수가 포함됩니다.
박형일 통일부 국장에 따르면 160여 명에는 지원 인원과 기자단 등이 포함됐습니다. 남측 예술단은 3월 31일부터 나흘간 평양을 방문해 동평양 대극장과 류경 정주영 체육관에서 두 차례 공연을 진행합니다. 이를 위해 사전 점검단이 3월 22일부터 24일까지 평양을 방문해 공연과 관련 사항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예술단 이동 경로는 서해 항로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북측은 한국 예술단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며 선곡 등 기타 문제들은 판문점 연락 채널을 통해 문서 교환 방식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윤상 대표는 밝혔습니다.
선곡에 관한 부분도 오늘 사실 정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참가하는 아티스트들의 성향에서 또 그들이 원하는 곡과 우리가 원하는 곡들에 대한 조율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꼭 정치적인 걸 떠나서 잘 모르는 노래들도 많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그건 무리 없이 지금 남은 일정 동안 충분히 잘 서로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남북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통일각에서 실무 접촉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수석 대표인 작곡가 겸 가수 윤상 씨와 박형일 국장, 박진원 청와대 통일비서관실 선임 행정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북한 측에서는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장을 대표단장으로 김순호 행정부 단장과 안정호 무대감독이 나왔습니다. 한국예술단이 북한 땅을 밟는 것은 지난 2008년 6월 금강산에서 펼쳐진 6.15 공동선언 8주년 기념 공연 이후 10년 만입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미북 정상회담이 실제로 열릴 경우 매우 중요한 외교적 관여가 되겠지만 실패하면 한반도에서 군사 대립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 미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회담이 잘못될 경우 미한 관계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에 주재한 버시바우 전 대사를 안소용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개최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I would be more optimistic if the North Koreans made these positions clear in their own words.
북한이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던 비핵화 문제를 놓고 대화하겠다는 것, 또 협상 기간 동안 미사일이나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보인 건 상당히 좋은 것이겠죠. 하지만 북한이 한국 정부를 통하지 않고 직접 공개적으로 발표한다면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입니다. 이 부분은 정상회담 이전에 실무 당국자들이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1972년 닉슨 대통령과 중국 마오쩌둥의 만남이 비교 대상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당시엔 키신저 국무장관이 사전 작업을 벌였는데요. 이번에도 적대국 정상을 만난다는 것인데 어떻게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Well, I'm not aware of any back channel or secret negotiations at this stage.
지금 단계에서 비밀리에 북한과 외교 교섭이 진행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미중 관계의 문을 연 키신저 모델을 반드시 북한 문제에 적용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철두철미한 회담 준비는 공개적으로 또 비공개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미국과 북한이 같은 목표를 갖고 대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과 없는 불편한 회동에서 끝나고 맙니다. 저는 실무자 간 사전 협상에서 뭔가 손에 잡히는 게 생기기 전까지, 그러니까 실무자들끼리 확실히 합의하기 전까지는 미북 정상회담 날짜도 확정짓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미북 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I fear that a failure of the summit, particularly if it's seen as based on
북한이 말한 비핵화 관련 약속을 오해한 게 실패의 원인이 된다면 미한 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겁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이전보다 군사적 대립 가능성이 커질 겁니다.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기 직전 군사적 옵션 이야기가 나돌던 때보다 더 안 좋을 겁니다. 미북 정상이 마주 앉는 건 처음이고 성사되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겁니다. 철두철미하게 준비해 외교적 실패를 최대한 막아야 합니다.
마이크 폼페어 중앙정보국 국장이 국무장관에 내정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여러 면에서 같은 견해를 갖고 있어 대북 협상에 유리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또 북한 문제에 있어 CIA의 역할이 커졌다고도 볼 수 있는 걸까요?
Both in Europe and in Asia, recognize that Pompeo is a familiar.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들에게 폼페오는 CIA 국장이라는 직함으로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대통령의 신임을 얻고 있는 것은 협상에 있어 좋은 신호라고 봅니다. 국무부 수장으로서 이제 그 영역을 넓혀가야 하는데 문제는 폼페오가 이끌 국무부는 틸러슨 장관 때와는 많은 부분에서 다를 거라는 겁니다. 특히 미국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이런 빠른 변화가 이뤄져 상황이 불확실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상원은 늦어도 다음 달 안에는 폼페오에 대한 인준을 마칠 겁니다. 그럼 폼페오는 미국 정상회담 준비에 들어가야 하는데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나기 전에 어떤 협상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지 미리 윤곽을 그려놔야 합니다.
폼페오 국장이 국무장관 자리에 앉게 되면 행정부 분위기가 더욱 강경 노선으로 기울까요?
I'm not worried at this point of any major shift in toward a more hawkish.
현재로서는 매파 성향으로 크게 전환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폼페오 국장은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대체적 전략에 있어서는 틸러슨 국무장관과 거의 비슷한 접근 방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만 북한 문제에 있어 이견이 있었습니다. 미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일관되게 최대 압박과 외교적 관여였고 지금까지 최대 압박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강경파인 폼페오 국장이 국무부를 책임지게 됐다고 해서 갑자기 매파 중심으로 돌아간다든지 큰 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북 대화 또 미북 대화를 앞두고 주한미국 대사가 1년 넘게 지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백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는 데 대한 우려는 없으신가요?
Well, indeed, we not only need an ambassador in South Korea as quickly as possible, but
주한미국 대사가 시급하게 지명돼야 하는 것만큼이나 트럼프 대통령과 새롭게 지명된 마이크 폼페오가 협상팀을 구성하는 것도 급합니다. 사실 미북 대화를 앞두고 협상에 나설 수 있는 전문가 발탁이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재차 강조하지만 북한을 다뤄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빨리 선발해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갑작스레 북한의 대화 제의를 받아들인 데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또 시간과 준비가 부족해서 실패했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말입니다.
지금까지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미국 대사로부터 미북 정상회담 준비와 예상되는 결과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대담의 안소영 기자였습니다. 유럽연합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정상회담 요청을 수락한 것에 매우 고무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북 압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의 페데리카 모게리니 외교안보 고위대표가 19일 5월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를 표시했습니다.
President Trump's readiness to accept the invitation to a summit by May represents another potential breakthrough towards a diplomatic.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월 안에 정상회담을 하자는 초청을 기꺼이 수락한 것은 외교적 해결을 위한 잠재적인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모게리니 대표는 이날 유럽 외교이사회 오찬 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브뤼셀을 방문한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과 가진 기자회견에서 유럽연합은 매우 고무되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울러 4월에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이 신뢰와 긴장 완화, 남북관계 개선을 촉진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모게리니 대표는 유럽연합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를 강력히 지지한다며 유럽연합의 모든 노력은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북한에 대한 제재도 포함되어 있다며 이 같은 압박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들을 엄격히 이행하도록 계속 독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모게리니 대표는 대북 압박이 그 자체로서 목표가 아니라 수단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Our objective has always been, is, and continues to be to help open the political path for a peaceful, negotiated.
북한 핵 문제를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통로가 열리도록 계속 돕는 것이 유럽연합의 목표라는 설명입니다. 모게리니 대표는 앞으로 몇 달 안에 한반도에서 평화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드문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며 이런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은 북한이 셈법을 바꿔 대화에 나오게 된 것은 국제사회 전체의 노력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에 대한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This remains our shared goal. It is the goal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we very much hope to make the most of this momentum.
강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는 국제사회의 목표라며 지금 마련된 전기를 최대한 활용해 이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시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용 엔진 개발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유엔 안보리의 보고서에 담겼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제 엔진은 지난해 북한이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 화성 14형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인 화성 12형의 고성능 액체 추진체입니다. 전체적인 생김새와 구조 등이 구소련 시절 만들어진 RD-250 엔진과 비슷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는데 북한의 제재 문제를 다루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도 같은 의혹에 주목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이 16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 개 유엔 회원국은 북한의 엔진이 RD-250으로부터 파생됐을 수 있다고 전달했습니다. 러시아가 개발한 RD-250은 1965년 우크라이나 영토에 남아있는 유즈노예와 유즈마슈 공장이 설계 변경 작업을 한 엔진입니다. 따라서 러시아 혹은 우크라이나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고위 군 당국자는 설계와 기술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2년이라는 시간 안에 엔진을 새로 개발하거나 현대화시키는 건 불가능하다며 우크라이나 기술자와 북한의 협력은 지난 수년간 계속돼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ICBM 엔진 개발에 우크라이나의 직간접적인 도움이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다만 전문가 패널은 러시아 측에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추가 자료를 요청했지만 이를 받진 못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이런 의혹을 정면으로 부인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북한의 엔진에 별도의 부품이 사용됐지만 추진체는 동일한 부품이 사용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북한이 자체적으로 이 엔진을 설계했을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보고서는 미국 역시 북한이 엔진의 수입에만 의존하지 않고 있으며 대신 스스로 엔진을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의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정부는 비행이 가능한 모든 RD-250 엔진은 현재 러시아가 된 구소련에 넘겨진 상태였으며 생산 종료와 생산 라인 해체 역시 각각 1991년과 1994년에 마무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유즈노예와 유즈마슈 공장은 북한과의 거래를 시도하거나 계약이나 관계를 맺는 행동에 돌입하지 않았다고 확인하고 엔진 설계나 생산 혹은 미사일 개발이나 부품과 관련된 정보는 특수시설이 갖춰진 건물에 보관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과거 보고서에서 북한 국적자 2명이 지난 2011년 우크라이나에서 고성능 액체 추진 엔진 등의 비밀 기술을 훔치려다 적발됐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미사일 전문가인 마이클 엘리먼 선임연구원은 지난해 8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ICBM 기술이 급진전한 사실에 주목하면서 화성 12형과 화성 14형에 장착된 고성능 액체 추진 엔진이 RD-250과 같은 계열이라고 주장했었습니다. 당시 엘리먼 연구원은 그 어떤 나라도 짧은 시간 내에 중거리 미사일 기술을 ICBM으로 전환한 적이 없다며 이들 엔진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의 불법 유통 경로를 통해 북한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RD-250 엔진이 포착된 시점이 최근인 점으로 미뤄볼 때 조달은 최근 2년 사이에 이뤄졌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즈마슈 공장 측은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과 단 한 번도 연계된 적이 없다며 이런 의혹을 부인했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새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북 정상회담에 앞서 인권 개선 노력을 보여준다면 대화에 진지하다는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마이크 커너웨이 공화당 하원의원이 밝혔습니다. 최근 북한 수용소 폐쇄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커너웨이 의원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미북 정상회담의 의제로 인권 문제 또한 거론돼야 하며 인권유린 가해자에 대한 제재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원정보위원회와 군사위원회 소속인 커너웨이 의원을 이종훈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최근 북한 수용소의 전면 폐쇄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셨는데요. 발의 배경부터 설명해 주시죠.
The main guy that brought this to our attention obviously is the young man who escaped from the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탈출한 신동혁이란 인물과 그의 이야기가 계기가 됐습니다. 은둔의 왕국인 북한 정권은 수십 년 동안 자국민들을 억압해왔죠. 또 감춰진 수용소 네 번째 보고서와 지난해 발표된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범죄 조사 보고서를 통해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인권 유린 실태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잔혹함을 세상에 알리고 미국 내에서도 인식을 높이기 위해 결의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북한 정권의 잔혹성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묘사됐는데요.
It is. It was on purpose. If you just say the Hidden Gulag 4 report or the
그렇습니다. 의도적이었습니다. 단순히 보고서만 언급하는 것은 사실 무미건조합니다. 북한 정권이 자국민들을 얼마나 끔찍하게 대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장면을 골라 보여줌으로써 정권의 잔혹성을 부각시키고 싶었습니다.
특히 여성 수감자에 대한 인권 유린 실태가 집중적으로 묘사됐는데요.
In American society, women have a special place. And the fact that these women are so horribly mistreated and so horribly treated.
미국 사회에서 여성들의 목소리는 특별합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이런 여성들이 끔찍한 대우를 받고 심지어 강제 낙태까지 당하고 있다니 믿기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취약계층 여성의 대우에 관한 문제를 놓고 진지한 논의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북한 수용소에 있는 여성 수감자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암담합니다.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특히 여성 수감자에 대한 잔혹함을 생생히 묘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며 김정은이 얼마나 끔찍한지 세상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비핵화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부각시키는 것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Well, human rights violations are always important. Just because of the, you know, Christ teaches us to treat.
인권 문제는 항상 중요합니다. 비핵화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 인권 문제를 배제해선 안 됩니다. 인권 문제는 북한의 핵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문제와 더불어 김정은이 얼마나 형편없는 인물인지 뒷받침해주는 또 한 부분입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이른바 포노 정책을 언급하면서 북한 주민들이 원한다면 현 독재 정권 아래서 그대로 살라는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인권과는 다소 배치되는 발언이 아닌가요?
These prison camps can be closed and these political prisoners released as we call for back into society.
북한 정권 교체 없이도 정치범 수용소가 폐쇄되고 수감자들이 석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의 결정에 달렸습니다. 김정은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굳이 자국민들을 이런 식으로 억압할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정권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서도 수감자들을 석방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북한 인권 문제는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최근 북한은 미국과의 비핵화 대화 의지를 나타내면서 체제 안전이 보장돼야 비핵화를 할 수 있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체제 보장이 약속되면 인권 개선은 한계가 생기는 것 아닌가요?
We've talked to North Korea for a lot in a long time, and I don't think Secretary Tillerson is willing to, or is all that interested in talking.
미국은 북한과 오랫동안 많은 것들을 위해 대화해봤습니다. 미국은 이제 북한과 단순히 대화만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대화를 통해 실제로 뭔가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이 대화에 진지하다는 것을 보여줄 한 방법이 있습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 등의 수용소에 접근하도록 허용해 수감자들을 사회로 되돌려보내고 억압을 중단하는 겁니다. 북한이 대화에 진지하다는 것을 보여줄 훌륭한 선의의 노력이 될 겁니다.
미북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비핵화와 더불어 북한 인권 문제도 의제로 올라야 한다고 보십니까?
Yes. You know, if Kim Jong-un were serious, this is an easy good faith effort.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이 정말 대화에 진지하다면 인권 개선은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상당히 쉬운 선의의 노력입니다. 대화에서 비핵화에 진지하다는 신뢰 또한 얻을 수 있고요. 김정은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미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문제뿐 아니라 인권 문제도 거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논할 때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3명의 한국계 미국인 문제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 중 한 명은 북한에 최장기간 억류된 미국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관심이 적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Well, we don't know what's going on behind the scenes and I don't know that there aren't efforts afoot right now to get those other folks out.
뒤에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사안입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북한에 억류돼 있는 3명의 미국인 개개인에 관한 상황이 어떤 것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북한에 어떻게 갔고 북한에서 무엇이 문제가 됐는지 등 이 모든 배경들이 결합된 정보를 알아야 답할 수 있는데 저로서는 아는 바가 없어 논평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김정은을 만나고 돌아온 한국의 대북특사단은 김정은에 대해 배려심이 있고 예의 바른 인물이며 나름대로의 실력을 갖춘 지도자라는 인상을 받았다고 묘사했는데요.
I have not had any personal experience with the gentleman at all, so I have no way of coming to an independent conclusion.
김정은과의 개인적인 경험이 없어서 독립적인 결론을 내리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김정은은 20만 명 이상의 자국민들을 죽음의 수용소로 몰아넣은 인물입니다. 이런 수용소에서 태어난 어린이들은 평생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가족들이 고문당하는 모습을 봐야 하는 등 고통 속에 살고 있고요. 자국민들을 이렇게 대하는 지도자를 한국의 대북특사단이 말한 것처럼 극찬하기는 어렵습니다.
미얀마와 짐바브웨처럼 북한에도 추가 제재를 가해 인권 개선 압박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Well, if we knew individuals to sanction, that's the way we sanction other individuals in other countries. Then yes.
제재를 부과할 대상자를 알고 있다면 수용소 총 지휘관 등 관련 개인들에 대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개인들 대부분이 해외로 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재는 보통 개인들이 해외로 나가려고 할 때 효력을 발휘하는데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개인들은 거의 해외로 나가지 않습니다. 인권 개선을 위한 압박 차원의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데 찬성하지만 사실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마이크 커너웨이 하원 의원으로부터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종훈 기자였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지난주부터 뉴욕주 로체스터에 살고 있는 20대 난민 청년 저스틴 김 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스틴 씨의 두 번째 사연입니다. 장양희 기자입니다.
저스틴 김 씨는 지난 2009년 6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형과 함께 동남아 국가 라오스에서부터 미국으로 온 탈북 난민입니다. 저스틴 씨도 1990년대 말 고난의 행군 시절을 겪어오면서 먹고 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아버지와 어머니를 도와 내 식구가 굶지 않도록 뭐든 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라면 무조건 따랐던 저스틴 씨는 지난 2014년 당시 16살이었던 12월 어느 추운 겨울날에도 어머니의 심부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첫 번째 탈북을 시도합니다.
2004년 겨울에 그때 저희 아버지가 중국에서 잡혀서 북송됐거든요. 그래서 거의 죽게 돼가지고 엄마가 그때 제가 껑 팔아서 모은 돈, 그 북한 돈 만 원 주면서 시장에, 그 청진 시장에 가서 좀 그 이런 재료들 사오라고요. 쌀이랑 기름이랑. 아버지를 위해서. 근데 승진이가 한데 뭐 시장 반기 뭐 쌀 한 킬로, 기름 한 킬로, 고추 50g.
중국으로 건너간 아버지가 강제 북송됐고 어머니는 아버지가 지역 감옥으로 이송될 경우로 생각해 아버지의 영양 보충을 위해 식량을 미리 준비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기차역에서 기차 타다 굴다가 그다 잊어버렸거든요. 지금 멍청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빈손을 가져갔나 미안하더라고요. 못 가겠더라고요. 죽을 수 있어도 진짜 그때 이제 죽으면 죽었지 진짜 못 가겠더라고요. 지금 빈손을 가져갈까 그래가지고 이왕 이제 기다린 것 같으면 중국에나 가서 친척 집에다 이렇게 도움 요구해가지고 뭐 중국 돈은 뭐 100원이라도 뭐 돈 받아가지고 가야서 하고.
어머니가 시킨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죄책감에 돈을 꿀 생각으로 청진에서 기차를 타 국경에 이르렀고 국경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저스틴 씨는 북한으로 건너오기 위해 다시 국경을 넘다 체포됐고 집결소에서 석 달 동안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다 어머니가 뇌물을 써서 집과 가까운 곳으로 이송됐고 집과 집결소를 오가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듬해 감자를 훔치다 들통난 것이 제 탈북을 감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감옥 가게 됐거든요. 감자 훔쳤다고. 근데 제 동창생이 보고서 그 여자애가 보고서 그 농장이나 당비서라고요. 당비서가 진짜 리얼 카미네스트. 네, 거기다가 꽃사지를 해가지고 그래. 그 시골 사람들 다 모아놓고 저를 앞에다 셔놓고 아, 이 새끼는 이렇게 덕질도 하고 아주 우리 사회에서 더러운 새끼라고 막 그러면 좀 그런 하더라고. 그래. 전 그때 울지도 않고 뭐 눈깔도 내리 깔지도 않고 그 죄는 아닌데요. 뭐 정부가 어려 도둑놈들이지만 내가 도둑놈 아니고 그 엄마가 말하더라고요. 절대 울지 말고 눈 깔지 말고 기죽지 마라.
인민 재판을 받고 감옥으로 갈 찰나에 저스틴 씨는 어머니의 강력한 권고로 아버지와 아버지 친구와 딸과 함께 북한을 떠났고 그 뒤로 어머니와 형이 뒤를 이었습니다. 저스틴 씨의 가족은 이후 중국에서 일하며 힘든 세월을 버텼습니다.
그럼 숨어 살면서는 어떻게 먹고 살았어요?
저희가 번 돈을 이렇게 뭐 시장 가서 쌀 뭐 그런 거 사가지고요.
북한에 갔을 때는 중국 조선족 깡패들한테서 강제 노역 6개월 하고 그 도망쳐가지고 흑룡강성 2년 반이 선 거죠. 거기서 공장에서 뭐 가구 이런 목재 만드는 거, 그다음에 짐 기차방 통해서 이게 쌀을 오면도 쌀 부리고 하는 거. 그다음에 건물 짓는 거, 그다음에 철근 다루는 거 그런 거지. 제일 힘들었을 때가 그러니까 그 기차에서 그 쌀 오면 쌀 내리는 거. 아 그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중국에서 가리지 않고 일했던 저스틴 씨 가족은 중국 땅에서 처음 대북 방송을 접하게 되는데요. 저스틴 씨 가족이 미국에 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어준 것도 VOA, RFA 등 대북 방송을 꾸준히 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벌써 아메리카한테다가 전화했거든요.
음성사삼으로?
기자님 듣고 그러니까 3.18 파트너 스티브 김한테 연락해가지고 그리고 이틀인가 3일인가 있다가 그 스티브 김 그분이 저희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래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 그 전화를 저스틴 씨가 한 거예요?
예.
뭐라고 남겼어요 음성을?
아 저희가 북한 사람인데 가족 엄마 아버지 형이 저까지 4명이냐고요? 4명이고 그 다음에 저희 아버지가 그때 무슨 게 그러더라고요. 국군 그 포로.
가족을 구출해 달라는 말과 북한에 있는 국군 포로를 알고 있고 그 정보를 주겠다는 내용을 음성 사서함에 녹음했고 내용은 VOA 방송국 기자를 통해 대북 인권 단체에 전달됐던 겁니다.
3회파 파트너 말하는 게 돈이 얼마 있나? 2,000불이 다 아는데. 그리고 자기는, 자기는 기부하는 거는 여자들 임시매매 당한 사람들만 하는 단체라고. 예, 그래. 안 된 줄 알았거든요. 뭐 돈도 뭐 2,000불도 있었네.
그리고 3일 뒤 구출단체가 아버지의 손전화로 연락했고 기부자의 도움으로 돈이 마련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스틴 씨 가족은 곧바로 라오스로 향했고 탈북 난민을 돕는 미국인 변호사와 라오스 난민 수용소에서 면담한 후 3개월 만에 미국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저스틴 씨 가족은 미국에 입국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RFA, VOA 방송과 인터뷰에서 당시 소감을 밝혔는데요. 저스틴 씨는 미국에 갈 결심을 이미 어릴 적부터 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10살 때인가? 예. 그때가 그게 갑자기 생각이 된 거는 저희 어머니를 그 정부에서 갑자기 없는 죄를 만들어 감옥에 이어놓은 다음에 아, 그 다음에 생각나더라고요. 북한에서 제일 미워하는 게 미국이 아닙니까?
네.
그래, 제가 미국에 가서 내 너네를 꼭 복수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그러셨어요? 네.
미국이면 뭐, 사람만 죽인다는 뭐 그런 것만 계속 선전하지 않습니까? 그래, 아, 내가 그럼 내 사람 죽인 나라에 너네를 내 가만 안 놔둔다. 그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당시 저스틴 씨 아버지는 1998년 중국으로 탈출한 뒤 두 번의 강제 북송과 재탈출 끝에 헤이룽장성 무단장 근처 목재 공장에서 인부로 일했고 저스틴 씨의 형은 주택 공사장에서 하루 40원에서 70원을 받으며 돈을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저스틴 씨는 미국에 대한 첫 인상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달러 상점에 갔어요. 제가 지금 껌 싸러 간대요. 주머니에 돈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지 못하고 그래서 돈을 물리려고 그랬는데 미국 분이 갑자기 알지도 못하는 분이 돈이 2달러 내놓으면서 싸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야 내가 이때까지 생각한 게 정말 잘못했구나. 미국 분들은 인상적으로 아침에는 그래서 인사를 하는 게 그게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침에 만나면 미국 분들은 굿모닝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같이 하이 굿모닝 그러는 게 아주 재미나요.
아버지가 첫 탈북을 시도한 것이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일입니다. 저스틴 씨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북한이 줄 수 없었던 것들을 찾아 국경을 수차례 건넜고 자식을 데리고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저스틴 씨 가족은 아침마다 굿모닝이라고 인사하며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로 한껏 부풀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저스틴 김 씨의 세 번째 사연 다음 주 시간에 계속됩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브이오에이 방송 주파수 변경 안내입니다. 저희 브이오에이 방송은 3월 25일 저녁 방송부터 주파수가 바뀝니다.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은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새벽 방송은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고 아침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정치와 종교, 이념을 초월해서 모두를 하나로 묶어주는 스포츠.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운동 경기, 그리고 야구와 풋볼 같은 미국의 스포츠 소식까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평창
주간 스포츠 세상. 한 주간 펼쳐진 스포츠 이야기 보따리 풀어드리고요. 알쏭달쏭한 스포츠 용어들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주간 스포츠 세상, 매주 일요일 오후 방송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 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평안남북도는 대체로 구름 많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 낮 최고기온은 8도, 남포 아침 기온은 영하 1도, 낮에는 7도, 신의주 아침 기온 영하 2도, 낮 기온은 10도, 중강과 강계는 아침에는 영하 3도, 낮에는 영상 10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황해도 대부분 지역이 흐립니다. 해주 아침 최저기온은 0도, 낮 기온은 8도, 개성 아침에는 영상 1도, 낮에는 8도, 사리원 아침에는 영하 2도, 낮 기온은 8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함경남북도 대체로 구름 많습니다. 함흥은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3도, 낮 기온은 5도, 풍산 아침에는 영하 10도, 낮에는 영상 5도, 원산 아침 기온은 0도, 낮 기온은 영상 2도로 예상되고요. 청진 아침 기온은 영하 4도, 낮 기온은 영상 4도, 삼지연은 아침 영하 12도, 낮 기온은 영상 6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해상도 구름이 많습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1.5에서 3m, 서해 북부 해상도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다음 달 1일부터 평창 올림픽 때문에 연기했던 합동 군사 훈련을 시작합니다. 미국 방부는 19일 성명에서 짐 매티스 국방장관과 송영무 한국 국방장관이 독수리 훈련과 키리졸 훈련을 4월 1일부터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훈련이 예년과 유사한 규모로 진행될 것이며 북한 측의 연습 일정과 방어적 성격의 연례적 훈련임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례대로 중립국 감독위원회가 이 훈련을 참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야외 기동 연습인 독수리 훈련은 다음 달 1일부터 4주 동안, 그리고 지휘소 연습인 키리졸 훈련은 다음 달 중순부터 2주간 열릴 예정이라고 한국 언론은 전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미 항공모함이나 핵추진 잠수함 등 전략자산이 전개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미국과 한국은 훈련이 평창올림픽과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 일정을 연기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정의용 한국 청와대 안보실장은 지난 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한 합동군사훈련이 계속돼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예술단이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나흘 동안 평양을 방문해 두 차례 공연합니다. 남북한은 20일 판문점에서 실무 접촉을 갖고 공연 일정과 규모에 합의했습니다. 한국예술단은 160여 명 규모로 조용필, 이선희, 최진희 등 유명 가수들이 포함됐습니다. 공연 장소는 동평양 대극장과 유경 정주영 체육관이며 실무 협의와 사전 점검을 위해 한국 대표단이 22일부터 24일까지 평양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실무 접촉을 마친 뒤 가진 브리핑에서 첫 공연은 한국 가수들이 대중가요를 중심으로 공연하고 두 번째 공연은 북한 가수들과 협연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측 실무접촉 수석대표를 맡은 가수 윤상 씨는 북한 주민들에게 감동을 전하는 것이 커다란 숙제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고노다로 외무상이 20일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고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고노 외무상은 이날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에 출석해 한국, 미국, 일본이 북한과 한나라씩 회담하는 것은 북한의 입장을 유리하게 할 뿐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서 아베 신조 총리는 지난 16일 한국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2002년 고이즈미 총리의 평양 방문 상황을 언급하며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바 있습니다. 한편 고노 외무성은 이날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 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북한의 비핵화에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때까지 제재와 군사훈련을 확실히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일 푸틴 대통령의 대선 승리 후 처음으로 전화통화를 가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기자들에게 푸틴 대통령에게 대선 승리를 축하하는 전화를 했다며 머지않은 장래 우리가 만나 군비 경쟁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과 북한과 우크라이나 시리아 문제를 비롯한 여러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푸틴 대통령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축하 인사를 건넸으며 건설적이고 실무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미국 대선에 개입한 협의로 러시아의 기관과 개인에게 제재 조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미 동부 메릴랜드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20일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경찰 당국에 따르면 메릴랜드 그레이트 밀스 고등학교에서 이날 오전 총격 사건이 발생해 범인 한 명은 사망하고 학생 두 명이 다쳤습니다. 경찰 당국은 학교 경비원과 총격범이 복도에서 총격전을 벌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범인이 경비원의 총에 맞아 사망했는지 여부는 분명치 않습니다. 부상을 당한 학생 두 명은 인근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병원 측은 희생자들이 안정적인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자 경찰이 출동해 학생들을 대피시켰습니다. 메릴랜드의 레리 호건 주지사는 자신의 인터넷 트위터를 통해 사고가 발생한 고등학교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용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